안녕하십니까. 책읽기 20분입니다. 세계지리에 대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말랑하고 쫀득한 세계지리 이야기. Don't know much about planet Earth. 둘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는 서문, 책머리에 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하고 제1장 지구가 왜 특별하지, 지구의 모습, 지구에 관한 기초적인 사실들을 담고 있는 지구의 모습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속도감 있게 읽겠습니다. 2장 1년 내내 여름방학을 해야 하는 곳은, 제가 이게 청소년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책이 1년 내내 여름방학을 해야 하는 곳은 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 날씨와 기후 환경 이야기구나를 잘 떠올리질 못하겠어요. 그냥 우리의 삶과 때려야 뗄 수 없는 날씨와 기후 환경 이야기, 이게 소제목으로 붙어있는데 이렇게 그냥 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여름방학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런가.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루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게 챕터 3인데 지도의 탄생과 제작에 얽힌 이야기가, 근데 날짜 변경선 얘기를 하는 걸 텐데요. 글쎄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좋지만 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서와 맥락도 없이 지도 제작과는 그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오늘 또 읽을 챕터 4가 우리 조상들은 모두 아프리카에 살았을까. 껌껌해서 속을 알 수 없는 아프리카 대륙. 글쎄요, 원래 제목이 이랬는지 제가 원서를 좀 봐야 하나. 헛소리 집어치우고, 1년 내내 여름방학을 해야 하는 곳은, 이게 바로 날씨와 기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날씨와 기후라고 하는 것은 종종 혼동되어 사용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약 큰 폭풍이 몰아치고 눈이 10cm가량 쌓였다고 말한다면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주도는 겨울에는 비교적 따뜻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시간에 따른 날씨의 변화 방식, 즉 그 지역의 기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에 따른 날씨의 변화 방식, 그게 기후고 그러면 날씨는 뭐냐? 당장 지금 펼쳐지고 있는 뭔가가 기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날씨는 설명을 안 했어요. 이걸 보면은, 다시 말해서 날씨라고 하는 것은 기후의 특정한 국면을 날씨라고 얘기하겠죠. 그 일정한 기간에 따른 변화, 이런 것을 기후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 날씨와 기후 환경 이야기, 여기서는 우리가 봐두어야 할 게 뭐냐면 기후 결정 요인이 뭔가, 그리고 이 기후 결정 요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특정한 지역에 대한 공부가 지리 정보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말의 설득력 있게 됩니다. 기후 결정 요인, 그리고 습지대의 쓸모, 그리고 지구 온난화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다음 세계의 식량 자원과 기아, 식량 자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후하고 아주 결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봐서 요 네 가지 정도를 이 챕터에서 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구상의 지역마다 기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일단 가장 중요한 요인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로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같은 위도상에 있다 해도 일단 비스듬히 기울어진 채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것, 거기에 덧붙여서 땅과 물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같은 위도상에 있다 하더라도 기후가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는 난류와 한류의 흐름이 가까이에 있는지, 또 근처에 비바람을 막아줄 산이 있는지와 같은 지리상의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그러면 기후 결정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난류와 한류의 흐름, 또는 주변에 산이 있는지와 같은 지리상의 요인,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문명에 대한 기탐구는 기초적인 지리 정보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읽었던 옥스퍼드 중국사, 여기 보면 중국의 지리 정보가 나오죠. 중국의 지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중국은 유라시아 대륙 동부에 있고 북부는 시베리아와 동북부 만주, 그리고 사막지대 몽골촌으로 되어 있고요. 서부지역은 또 고비사막과 타클라마칸 사막, 그리고 남서부에 칭하이 티베트고원이 있고, 동부는 긴 해안선이 있지만 수심 깊은 항구가 없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외부로부터 유라시아 동부, 대륙 동부에 있긴 하지만 유라시아의 여타 대륙 지역과는, 유라시아 대륙의 여타 지역과는 서로 그런 주변 환경에 의해서 고립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지리적인 여건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중국의 지리 정보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황하라는 강하고 장강이라는 이 강, 이런 것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습지대의 쓸모, 이것도 있는데요. 그 전에 열대우림 지역에서 농사를 이라고 하는 조그만 얘기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열대우림 지역,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숲이 있으니까 굉장히 그 땅에 영양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열대우림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지역의 땅들은 대부분 영양분이 별로 없다. 영양분이 풍부하다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림이라고 해서, 숲이 많다고 해서. 그 숲이라고 하는 것이 꼭 영양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여름방학을 해야 하는 곳은 여기 이제 기후와 환경, 여기에서는 태풍, 사이클론, 허리케인, 토네이도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허리케인은 이걸 다 묶어서 태풍이라고 그럽니다.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발생 지역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허리케인이 됐건 사이클론이 됐건 토네이도가 됐건 다 태풍인데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그 이름이 다르다 그 말이죠. 카리브해, 멕시코 연안 등에서 발생하는 태풍은 허리케인이라 하고, 아라비아 해와 벵골만에서 발생하는 태풍을 사이클론이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중부의 캔서스 지방에서 시작하는 태풍을 토네이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소용돌이 바람이 토네이도죠. 그리고 습지대가 중요한 환경이죠. 습지대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는데, 가장 유명한 곳이 미합중구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플로리다주의 소택지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민물 습지대로서, 습지대는 일반적으로 영양분이 아주 풍부해서 많은 생물이 살고 있고, 습지대는 첫째,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다. 둘째, 홍수가 났을 때는 물을 흡수하여 물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습지대가 가지고 있는 쓸모의 둘째 것입니다. 셋째로, 습지대는 그 습지대를 통과하는 물을 걸러주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도 한다. 이게 습지대의 쓸모의 세 가지. 첫째, 물을 흡수하여 물의 양을 영양분이 아주 풍부해서 많은 생물을 살 수 있게 한다. 둘째, 물을 흡수하여 물의 양을 조절하기도 한다. 셋째, 물을 걸러주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도 한다. 그 다음, 지구 온난화 현상.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올라가서, 첫째, 평균 해수면의 높이가 약 30cm 정도까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해수면의 높이가 30cm까지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서 세계의 기후를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게 지구온난화 현상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후와 환경에 큰, 특히 기후의 영향을 받는 것이 식량입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 지구상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식량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식량이 있다. 그런데 왜 날마다 2만 4천여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가? 3.6초마다 한 명씩 죽는 셈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폭발적인 인구 증가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둘째, 셋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큰 행성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만 모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아프리카에서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아프리카에서 심각하게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만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기도 하고 세계의 식량과 자원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나눠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식량이 많이 생산되고 특정 지역에서는 식량이 적게 생산되는데 식량이 적게 생산되는 곳으로 식량이 많이 생산되는 곳에서 그것을 보내는 것이 만만치 않다 그런 말이죠. 그걸 보내는 게 다시 말해서 식량과 기아 이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식량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것이 팩트로서 사실로서 전제되어 있다면 사람이 굶어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리 환경의 영향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특정 지역에만 모여 살고 있고 그것을 배분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집약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챕터가 만약 우리가 하루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지도의 탄생과 제작에 얽힌 이야기 이것인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지도 제작에 관한 다른 책들을 좀 참조해서 봤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얘기도 좀 할까 하다가 이 지도라는 게 진짜 만만치 않은 영역이라서 정말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가장 최근에야 인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착각이고 사실은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이 약 2000년 전에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장이었는데요. 히라빈 에라토스테네스가 지구의 둘레를 쟀습니다. 낙타를 이용해서 지구 둘레를 재서 그때 이 사람이 쟀 지구의 둘레가 25만 스타디아 히랍의 척도죠. 히랍 척도인데 이걸 오늘날의 미터법으로 바꿔보면 4233km가 됩니다. 오늘날 측정한 적도 지방에서 지구 둘레가 4073km니까 거의 유사하게 거의 가까운 값으로 만들었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특정 지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지는 몰라도 오랜 옛날부터 지구가 둥그렇다는 걸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유념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로가 만들어지는 역사도 굉장히 큰데 이 지도는 긴데 지도는 지구가 둥글게 생겼기 때문에 평면에 이 지도를 그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평면의 지도를 그려내기 위해서 지도를 한쪽에 투영하여 그리는 일테면 투영 도법을 씁니다. 대표적인 것이 메르카토르 도법입니다. 메르카토르. 1500년대에 살았던 게라르두스 메르카토르라는 지도 제작자가 고안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본초 좌우선인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 경도 영도죠. 거기서부터 정반대편에 있는 가상선 그게 태평양 한가운데 있습니다. 경도 180도 근처 거기를 날짜 변경선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유념해 두면 되겠습니다. 시차구역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시차구역. 그래서 지구를 경도에 따라 15도씩 나눈 뒤 24개의 시차구역을 구별한다. 그리고 각 지역을 다시 1시간 단위로 나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또는 유념해 두어야 할 것은 중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데요. 전체가 시각을 나누지 않은 동일한 시차국에 들어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경에서 베이징에서의 시간이나 저기 중국 서부 지역에서의 시간이나 공식적인 시간은 같다 그 말입니다. 그건 중국의 정치적인 이유,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는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가령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동부 시간, 중부 시간, 서부 시간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의 버금가는 폭을 가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시차가 없다는 것, 한 나라 안에서 시차가 동일하다는 것. 여기까지가 지구에 관한 얘기가 전부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챕터 4부터 챕터 10까지가 각 대륙에 관한 얘기입니다. 챕터 4는 아프리카, 5는 아시아, 6은 유럽, 7은 북아메리카, 8은 남아메리카, 9는 오세아니아, 10은 남극대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남극대륙 아니죠.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서 다룬 챕터 4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 대륙은 아프리카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집트 문명과 나일강이죠. 이집트 문명과 나일강. 나일강과 그 나일강에서 만들어진 삼각주. 이게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막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역할을 해왔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인 이집트 왕국을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집트 인구의 95%가 나일강 유역과 삼각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프리카의 특징을 집약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아프리카는 대륙이 넓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특정 지역에만 사람이 몰려 삽니다. 이게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아프리카 그럴 때 생각하면 왜 아프리카 사람들 맨날 굶어 죽나 이런 편견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특정 지역에만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동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기후에 따라서 나눈다면 사하라 사막이 아프리카에서는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위아래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사하라 사막 이북 지역을 북아프리카라고 그러고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을 남아프리카라고 그럽니다. 여기 이 사하라 사막 때문에 기후와 그에 따른 문화의 차이가 크다. 특히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마그레브 지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그레브 지역이라고 불러서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마주보고 있는 북아프리카의 다섯 나라를 마그레브라고 합니다. 모리타니,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 지역을 마그레브 지역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복잡하고도 풍부한 어떤 문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고 이 지역은 대체로 베르베르어 사용권과 일치합니다. 또한 이 지역의 특징은 우리가 아프리카 그러면 흑인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흑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 오랜 역사를 살펴보면 이 아프리카의 북부 지역은 마그레브 지역은 특히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유럽을 마주보고 있다를 보면 사실상 지중해 문명권에 속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속하기는 아프리카 대륙인데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 문명권에 속한다. 그러니까 카르타고 이런 나라들이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시기에도 북아프리카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러니 페니키아나 로마나 비잔틴 등과 같은 유럽의 나라들과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지중해라는 요소로 인해서 가능하다. 그것을 유념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뉴스를 한다 그러면 흔히 보는 얘기가 분쟁 그리고 인구 기하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르완다 내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게 일어나는가? 아프리카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싸우기를 좋아하는가? 게을러서 맨날 굶어 죽나 이런 생각이 쉬운데 이 기아가 일어나는 것은 끊임없이 부족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 그리고 영양 부족으로 굶어 죽은 사람도 무수히 많은데 이게 가뭄이 든 데다가 낙후된 농사법 때문이라는 것. 그러면 아프리카 지역은 왜 인구 밀도가 높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서는 70% 이상의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지극히 좁은 땅에 몰려 삽니다. 그러다 보니 수용할 수 있는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에 따라 물과 식량이 부족하다. 즉 농경지가 부족하고 그에 따라 물과 식량이 부족한데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지난 20-30년 사이에 인구가 두 배로 또 증가했습니다. 전쟁과 가뭄, 즉 농경지 부족, 물과 식량 부족, 그런데 거기에 인구가 증가하고 부족 간의 내전과 가뭄이 들어서 내전과 가뭄이 들어서 이 기아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따져보면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그렇죠? 1800년대 중반 이후 아프리카 이게 나라들 이렇게 보면요. 국경선이 그냥 반듯반듯하게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냐? 유럽에서 온 식민 통치자들이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지도를 보고 그냥 반듯하게 그어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국가의 경계를 삼는 것은 산맥이나 강이 먼저죠. 산맥이나 강의 경계가 있으면 대체로 보았을 때 그 산맥이나 강을 경계로 해서 언어나 문화가 서로 달라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산맥이나 강 그리고 그에 따른 언어나 문화의 차이 이것에 따라서 국경선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지도에다 대고 면적을 재서 직선으로 그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려 살아서는 안 될 또는 살기 힘든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서 살게 되고 그것이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르완다 내전이죠. 원래 그 지역은 14%의 투치족이 85%에 달하는 후투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수의 부족이 많은 수의 부족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19년에 벨기에가 식민 통치를 하면서 원래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투치족 왕들을 내세워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혹독한 식민 통치에 호가호위한 인간들이 나타나서 식민 통치 이후에 두 부족 간의 전쟁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이웃나라 부룬디에도 또 투치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얽히고 설켰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르완다 내전입니다. 1990년부터 계속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 그어진 금선들과 식민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장한 부족 간 쟁투의 여파가 지금도 부족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되어서 이제 그 이후로 일어난 20세기의 그런 거의 인종학살, 제노사이드가 계속해서 거기서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아프리카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게으르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편견 때문이 아닌가. 저는 이 책에서 챕터 4를 읽으면서 그런 것들이 좀 불식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말라우 전두관 세계지리 이야기 2장, 3장, 4장을 읽었습니다. 2장은 기후와 환경에 관한 것, 그리고 3장은 지도 제작에 관한 것, 그리고 4장부터 시작되는 각 대륙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아프리카 대륙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